함께 하는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은 나의 기업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기만을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청견병을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너를 긍히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호수아서 17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들으셨었던 여호수아 설교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렇죠? 지금 큰 전쟁들이 다 승리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각 지역마다 남아있는 성읍들이 있지만 그 성읍들을 이제는 남아있는 성읍들까지 정복하는 과정들이 남아있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야지 종전이 선언이 됩니다. 이제 승전은 선언됐지만 아직 종전이 선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땅 분배가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가 하는 이야기를 이 맥락에서 기억을 하면서 한번 살펴봅시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이야기가 언뜻 들어보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숫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작은 지파에 비해서 인원수가 두 배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분배했다고 해요? 12분의 1, 그렇죠? 한 분깃 한 제비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분의 1로서 지파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러니까 12분의 1을 받은 거죠. 언뜻 보기에는 되게 합리적이어 보이지만 여기에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땅을 분배를 받으면 그걸 다시 어떻게 해요? 그 지파의 각 가족에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라는 이유만으로 작은 지파 사람들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 땅을 분배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다른 데보다 사람이 많으니까 애초에 그 인원을 생각해서 두 배 정도의 땅을 줘야지 그게 맞다라는 거죠. 그게 에브라임의 얘기예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되게.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국민 주거복지에서 뭔가 지원금을 낸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이렇게 다 똑같이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도별로 똑같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수도권 사는 사람부터 어떤 걸 느끼겠어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겠죠. 그렇죠? 사람 숫자대로 줘야지 그걸 도별로 나눠줘 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적은 강원도 사람들은 수도권 사람들보다 몇 배를 받아버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느끼지 않겠어요? 똑같이 세금 내는데? 그렇지 않아요? 약간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12지파라고 해서 12개를 똑같이 나눠주면 어떡해요? 어떤 지파는 인원이 작고 어떤 지파는 인원이 많으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분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이렇게 안 하는 게 여호수아에 뭐다? 약간 탁상행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도별로 똑같이 나눠줘 이러면 안 되고 도별로 몇 명인지를 생각하고 나눠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이 언뜻 맞아 보여 틀려 보여 굉장히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왜 어떤 사람은 에브라임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작은 지파들보다 절반의 땅을 분배받아야 되냐고요. 이건 역차별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를 얘기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얘기를 여호수아에게 강조해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뉘앙스를 담아서 얘기해죠. 표현이 이래요. 지금 여호와께서 지금 내게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궁기라 내게 주시면 어찌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큰 민족이 되겠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큰 민족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태어나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에브라임 숫자가 많아지고 싶어서 많아졌어요? 많아지려고 결심해서 많아졌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숫자를 많게 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호수아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가 많으니까 우리가 세력이 크니까 그 세력이 큰 만큼 더 권리를 받아야 된다라고 에브라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되게 맞죠?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근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요?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지난주에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아까 기억해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어요? 지금 에브라임이 그렇게 우리는 왜 한 분 12분의 1만 주냐라고 투덜거리고 있을 때 지금 옆에선 갈렙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갈렙은 땅을 분배받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상대방이 쫓겨나지도 않은 땅이에요. 그렇죠? 적들이 살고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적들이 살고 있는 땅을 분배받았어요, 갈렙은.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고 그 산성을 정복하려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갈렙만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북편의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북쪽 지역의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 사람들도 땅을 분배받았는데 정복되지 않은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려고 자기가 지금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서편의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 마찬가지고. 여러분 지금 12지파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지파들이 여러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았으나 그 분배받은 12분의 1이 맨 땅이 아니라 정복되어진 땅이 아니라 정복해야 할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럼 지금 누가 억울해야 정상이에요? 에브라임처럼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는 지파가 정복되지 않은 지역을 분배받아서 싸워야 정상이지, 에브라임 지파는 다 정복된 땅을 주고 우리는 정복이 안 된 땅을 준 거에 대해서 오히려 갈렙이 더 불평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다른 지파들이 더 불만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에브라임은 왜 하나만 주냐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의 입장만 보면 에브라임이 되게 맞아 보이죠. 우린 인원이 많잖아요. 근데 두 배를 줘야죠. 그럼 우리는 우리 지파 사람들은 뭐 절반만 받아요? 맞아 보이죠. 근데 조금 시선을 넓혀서 그 옆에 지파를 보면요, 에브라임 얘기처럼 이상한 얘기가 없어요. 한 가지 더. 에브라임이 그 논리를 펼칠 때 어떻게 펼쳤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 배의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배의 혜택을 주셔야죠.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두 배의 사람들을 받았으니까 가서 두 배 일들을 좀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량을 주실 때 사명으로 주십니까? 혜택으로 주십니까? 나는 이만한 역량을 받았으니 더 혜택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이만한 역량을 받았으니 내가 그 역량을 펼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에브라임이 되게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에브라임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입니다. 에브라임은요,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맞는 논리 가운데 서 있어서 여호수아에게 충고하듯이 하나님도 이것이 맞다고 확신하실 것이라는 맥락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바라보면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이 사람들이 되게 편견,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기에도 정말 이상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에브라임은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요? 에브라임은 왜 갑자기 이런 패턴으로 빠졌을까요? 바로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사명에 주의 뜻에 따라 이 땅을 정복하는데 앞서 싸웠던 군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바보스러운 사람들도 아니었고 은혜가 없었던 사람들도 아니었고 제대로 된 싸움과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왜 한순간 이렇게 흔들렸을까요? 왜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도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이 흔들려서 그렇습니다. 해석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보세요. 에브라임이 이전에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자기 인생을.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향하여 내가 헌신하였더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자기 인생을 해석했을 땐 어때요? 하나님께 지금 현재가 너무나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들을 사용해 주셨다는 게 영광스럽고 그래서 내게 남은 사명이 있다면
끝까지 달려가고 싶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적용이 되겠죠. 그렇죠? 이 에브라임이 갈렙이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것처럼, 나 자기 인생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통전성으로, 은혜의 통전성으로,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구하셔서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에 따라 내가 헌신해 갔더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자기 인생을 해석하고 있었다면, 지금 내 인생에 닥쳐오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싸워나가는 태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태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해석이 바뀌죠. 해석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 태도를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셔서 내가 그 일에 열심히 도와드렸는데, 이 정도 도와드렸으면 이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좀 주셔야 하는데 너무 작은 대가를 주셨다라는 게 지금 자기 해석이죠. 그렇죠? 구원받은 주님의 군사로 자기를 해석했다가 갑자기 자기를 돈 받고 일하는 용병으로 해석하는 거죠. 돈 받고 일하는 용병이면 에브라임의 얘기가 맞죠. 아니 내가 지금 얼마만큼 전쟁을 했는데 우리가 인원이 얼마인데 이 정도 땅을 주면 어떡해요? 용병이라면 맞아요. 하지만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전히 자기 형제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나가고 있고 하나님께 위대한 승리를 주셨고 주실 것이며 그것을 말미암아 더 많은 일들을 나에게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면, 해석이 흔들려요. 그럼 전체가 흔들립니다. 우리한테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한테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한테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가끔 재미있는 경험들을 합니다. 자기 인생 해석이 흔들리는 사람. 한 친구는 제가 보기에 젊을 때부터 지켜봤어요. 이 친구가 사회 조직의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사회가 원하는 것에 자기를 맞추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뭔가 자유롭게 살고 싶고 의미 있게 살고 있고 자기만의 색깔을 찾아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20대를 보냈어요. 그 친구를 지켜봐 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갑자기 어떻게 생각해요? 아, 왜 나는 안정적인 직장을 갖지 못했을까? 왜 난 높은 연봉을 받지 못할까? 난 왜 사회 조직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할까? 난 왜 이렇게 살았을까라고 얘기해요. 뭐가 흔들리는 거예요? 해석이 흔들리는 거죠. 그럼 어떤 정치인이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근데 자기가 유명해졌고 영향력이 커졌어요. 근데 어느 날, 와, 내가 이만큼 유명해지고 이만큼 영향력이 커졌으니까 난 성공했구나, 난 잘 살아왔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해석이 흔들려버린 거죠. 내가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아간 어느 날 난 유명하지도 않고 돈도 없고 오늘도 사람들 치닥거리에 대한 경무에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문득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난 왜 이러고 살았지? 내가 철이 없었구나. 내가 조금 더 돈이 많이 주는데, 내가 조금 더 안정적인데 일을 할 걸. 흔들려 버립니다. 특별한 운명적인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한 난 홀로 사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난 독거노인으로 쓸쓸하게 홀로 죽어갈 것이고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흔들리는 거죠. 가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가족이 필요하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었어요.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줬어요. 거기가 감옥이래네요. 답답해 미치겠대요. 언제까지 얘를 키워야 될지 모르겠대요. 사람들이 갑자기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자기가 이제까지 사용했던 자기 인생의 선택들, 나는 이런 방향을 바라보면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다른 기준들을 적용하면서, 다른 방법들을 적용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재평가하면서 자기 인생의 해석을 흔들어버린다. 해석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을 흔들어버리면, 내가 A라는 방향을 보고 쭉 달려와놓고는 그럼 선택을 A, 평가를 A라는 방향에서 해야 되잖아요. 내가 자유롭게 살겠다고 선택하셨으면요, 여러분들에게 돈이 얼마 있는지 보지 말고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보세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자유를 누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안정적인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가치를 인정하셔야 돼요. 아, 저렇게 자유롭게 사는데 난 오늘도 직장에서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벌고 있는 돈과 여러분들이 벌고 있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위치와 여러분들이 그 사회 사다리 조직 내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내가 했던 선택과 선택의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선택을 해놓고는 마치 이걸 선택해놓고는 이것은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그리고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대단한 것이었던 것처럼, 이건 별거 아닌 것처럼,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대단한 것인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선택에 내가 인생에 대한 해석이 흔들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해석이 흔들리면 내가 잘못해왔고 나는 후회가 생기겠죠. 그렇죠? 후회가 생겨요. 후회가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지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현재가 무의미해지죠. 그러면 그 다음에 방만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은 그때부터 무너집니다. 내가 갑자기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을 바꾸고, 해석을 바꾸니까 후회가 되고, 후회가 되니까 잘못된 곳에 있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곳에 있으니까 제대로 할 이유가 없고, 제대로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기 시작하고. 근데 재미있는 건요, 함부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게 결론인 것 같죠? 아니요, 함부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게 시작점이에요. 방만하게 행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보면서 좀 황당하다는 생각을 드십니까? 황당하지 않아요 에브라임? 하나님께 그 놀라운 승리를 주셨고 땅을 주셨고 옆에 지파들은 아직도 전쟁을 감당하고 있는데 땅 더 달라고 여호수아한테 당당하게 얘기하는 에브라임.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의무가 있고 나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왜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는 줄 알아요? 해석이 흔들려서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의미 있는 삶을 위하여서 헌신해 나갈 때 내가 성숙해가고 나를 통해 세상이 유익해진다. 그렇죠? 은혜의 통전성 속에서 나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님께 부름받아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나와 세상이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기독교의 통전이죠. 기독교 맥락이죠. 그렇죠? 내가 주를 위해 일하는 거죠. 목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님께 부름받아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해석이 달라지죠. 어떤 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렸으니 하나님은 내 신뢰감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믿을 때 정말 좋은 일이 생겨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셔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무조건적인 호의와 돌봄을 받을 권리를 타고납니다. 몇 세까지? 0세에서 6세까지. 7세부터는요. 이제 나도 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배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8세라고 해도 되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세상과 사회가 해줘야 되는 권리를 안고 태어나요. 그 권리는요. 7세에 소멸합니다. 현재 만 31, 2, 3, 4, 5, 6, 7, 8에 계신 분들은 그 권리가 30여 년 전에 소멸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해석해요. 뭐를? 내 자신의 인생을. 내가 하나님을 믿어줬기 때문에. 좀 다른 얘기지만 연애할 때도 이런 거 사용하죠. 너는 나를 행복하게 할 거라고 믿어줬으니까 너는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 근데 네가 그렇지 못하면 네가 내 믿음을 배신한 거야. 결혼하신 분들은 가끔 그런 거 하죠. 결혼할 때만 해도 네가 나와 함께 해준다니 너무 고마워 라고 시작했다가 한 3년 지나면 내가 너랑 살아주니까 고마운 줄 알아 라고 하는 거죠. 해석이 바뀌죠. 해석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뀌죠. 그렇죠?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삶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식이 바뀌고. 그렇죠? 여러분들 해석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해석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여러분들 해석의 근간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은 나에게 재미있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내가 믿어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해주셔야 돼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과 관계를 시작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 걸 나한테 입증한 다음에 결국 나에게 잘해줘야 돼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우주의 중심이 나인 것 같지는 해석을 갖고 출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사도 되게 너무 거지 같고 다른 사람들도 되게 이상하고 하나님에겐 자꾸 실망스럽다라고 결론이 나진 않으세요? 여러분 에브라임이 결론이 문제겠어요? 에브라임이 출발점이 문제겠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두 배로 주셔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의 사고의 출발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배의 땅을 걔가 안 주셨던 그의 결론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에브라임은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요? 왜 엊그제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통째로 뒤바뀌었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멜롬 정투에서 목숨을 걸고 그리고 기브온 정투를 승리하며 여호수아 옆에서 함께 달렸던 사람들이 왜 며칠 만에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가장 그 중심 원인의 이 단어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피로감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다시 여러분 그 중심에는요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을 뒤틀어버리는 그 중심에는요 뭐가 있어요? 피곤함이 있어요. 피로감. 이걸 감정적 사고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어떤 감정으로 감정이 생각을 자극하게 된다는 게 사람이 갖고 있는 패턴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짜증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짜증의 원인 제공자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짜증나잖아요. 그럼 누군가를 깨고 싶어해요. 그렇죠? 그게 사고예요. 내가 그냥 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짜증이 난 거예요. 내가 내 일이 잘 안 돼서 짜증이 난 거예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누군가 때문에 내가 이 짜증이 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내려고 하고요. 갑자기 그를 깹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직장 상사 이런 사람들 있죠. 가족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럼 환장하죠. 그 설교 들읍시다. 그 설교 들어요. 설교 들어요. 제발 여러분 제가 광고 드리는데 은혜는 본인이 받으세요. 지금 너에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지 마세요. 자꾸 너에게 하는 말씀이다. 너 그러면 자꾸 부부 따로 앉힌다. 남편은 아내에게 너에게 하는 말씀이다. 아내는 그래도 주먹질을 하고 그럼 좀 맞고 있어야지 피하고 설교가 끊기고 왜 뭐하니 요하나 맞아 그냥 얼마나 아프다고 그걸 피해서 아, 이 부부가 정말 설교 빨려 들어와서 듣고 있어요. 진짜 얘가 제발 은혜 받았으면 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는 본인이 받는 걸로. 그렇죠? 이게 까먹었잖아. 나 어디까지 했니? 하여튼 내가 사람들이 짜증나면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우울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심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정이 생각을 만들 때가 있어요. 감정의 생각을 많이. 여러분 피곤하면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피곤하면 보상을 받을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해요. 사람은 다 그래요. 피곤한 감정이 들잖아요. 그럼 내 머리에 이젠 보상을 받을 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상을 안 해주잖아요. 그럼 부당하다고 느껴요. 그렇죠? 이게 패턴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짜증난다고 해서 쟤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내가 우울하다고 해서 다 그만두면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내가 피곤하다고 해서 그날이 월급날이어야 돼요? 아니죠. 여러분 감정으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에브라임 여기서부터 틀어집니다. 에브라임 여기서부터 틀어져요. 감정적 사고. 내가 저번에 얘기한 거 있죠. 그 말 되게 이상하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뭐 이런 말 되게 이상하다고. 기분 나쁜 건 감정이고 생각은 이성인데 왜 내가 지금 기분 나쁘게 생각해서 기분이 나쁜 줄 알아? 그냥 기분이 나빠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성으로 어떻게 컨트롤하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거꾸로 내가 피곤하니까 월급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피곤하니까 보상을 받아야 된다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 그거 되게 이상한 생각인 거 알죠? 느껴져요? 그게 얼마나 이상한 생각인지. 여러분 감정적 사고에서부터 자유하십시오. 감정적 사고는요 사고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에 일정한 논리로 포장지를 씌우는 행동이에요. 내가 보상을 받고 싶으니까 내가 갑자기 피곤하니까 보상을 받고 싶어졌으니까 저 사람들이 나에게 보상한 게 맞다는 논리를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때쯤 나한테 잘해주셔야 되는 논리를 세우는 거예요. 이쯤 됐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따라서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쯤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돼서 이만큼 진척됐으니까 그럼 이젠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냥 오늘 내가 피곤하니까 난 이젠 그만하고 싶으니까 이쯤 했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사람이 대표적으로 뒷심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열심히 하고 싶은 만큼 열심히 했으면 일이 끝이 안 났는데 그만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럼 결론이 안 나오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땐 열심히 하다가 내가 피곤해지고 이쯤 돼서 보상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날 멈추면요. 결과를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브라임이 너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첫 번째, 되게 이상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구나. 어떻게 저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승리를 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휘까닥 뒤집어져서 그럴 수 있을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 그게 패턴이 있어요. 왜요? 사람은요 피곤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아 사람들은 원래 그래. 나도 오늘 피곤하니까 보상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요. 하지만 그건 되게 위험하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세요. 이거 출발점입니다. 에브라임은 자기의 피로감 때문에 내가 이젠 보상 받아야 되는 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보상이 제대로 오지 않으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했어요. 억울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과 여호수아와 누군가들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 책임을 잘 져주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 철병거로 싸우고 산지로 나가고 그럴 생각이 없죠. 그래서 방만하게 행동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에브라임이 무너지죠. 분위기가 별로 안 좋구나. 나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첫 번째는 지금까지 제가 소리 지르면서 했던 얘기예요.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스스로 속지 마세요. 왜 자꾸 스스로 속아요? 그러면 스님이 스님 머리를 혼자 못 깎으신다는 말이 있죠.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속담인데 또 종교가 다르니까 또 내가 너무 폄하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까 봐 좀 스님이 스스로 머리를 못 깎으신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스님은요 충분히 스스로 머리를 깎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못 깎을 것 같아요? 패셔너블하게는 못 깎지만요 목사님은 스스로 머리를 못 깎지만 스님은 머리를 깎으실 수 있어요. 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빡빡 미는 건 충분히 혼자 어떻게든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스스로 평가하실 수 있으세요. 인간은요 자기 객관화라는 재능을 타고났습니다. 인간은 위대함이에요. 객관화시킬 줄 안다는 거. 내가 제3자적 시선에서 나를 바라볼 줄 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럼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평가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 함정에 빠지지 않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어떤 생각이 푹 빠져서 그 생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옆 사람이 보기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런 소리를 안 했더니 갑자기 저런 얘기를 하고 다니네? 라는 이상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그러다가 또 며칠 지나면 또 정상으로 돌아와서 또 되게 은혜로운 얘기 아 너무 한 얘기 하다가 또 이렇게 막 한 얘기 하고 가끔 저도 상담할 때 좀 딴 얘기지만 좀 힘들 때가 있어요. 한 세 사람이랑 얘기하는 것 같아서 어느 날 만나면 세상에 이렇게 그지 같은 회사가 없다가 또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니 그냥 먹고 살기엔 딱 좋은 직장이고 아니 뭐라는 거야 몇 년째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럼 그 세 가지 얘기가 다 맞을까요? 아니요 다 틀리죠. 그날 자기 감정에 따라 논리를 뒤집어 쓰는 것 뿐이에요. 다 틀려요. 들을 필요 없는 얘기예요 사실. 아니,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제가 여러분들 감정에 동감하기 때문에 그걸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응? 그 논리는 틀려요. 포장지지. 그러니까 객관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봅시다. 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제가 얼마 전인가요? 집에 갔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5분 정도. 나는 왜 주 6일을 일할까? 애들은 다 주 5일을 일하는데. 난 주 6일이잖아. 저 월요일 하루 쉬거든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토요일날 풀타임으로 일하는 거? 상상도 안 되죠. 그런 세상. 근데 난 그러잖아. 불공평하잖아. 근로조건이 안 좋아요. 고용주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 고용주인데 제가 주 6일이란 말이에요. 제 평균 퇴근 시간 11시 정도예요. 그 전에 들어간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출근 시간이 그렇게 늦나? 옛날엔 출근 시간을 좀 늦게 해서 그래 난 좀 늦게 출근하니까 근데 요즘엔 거의 9시 10시에 나와야 돼. 더 일찍 나와야 되는 날도 많고 일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난 휴가도 별로 없네. 그러니까 작년에 아예 못 썼고 그전에 2박 3일 내가 6년 있는데 2박 3일 이상 휴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경무에 시달리는 것 같은 거야. 그렇잖아. 왜? 그럼 안 그런 것 같아? 토요일 쉬면서 난 6일이라니까. 너는 경매에 시달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일이 끝이 안 나요. 그렇잖아요. 내가 최근 몇 달간 논 게 아닌데 내가 최근 몇 달간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딱 보니까 안 해놓은 일만 산더미처럼 쌓여있죠. 코코넛도 써야 되잖아요. 물론 아무도 독촉하지 않고 아무도 왜 쓰지 않으시냐고 얘기하지 않고 아무도 아 목사님 너무 빨리 써내려가셔서 제가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서 몇 달을 쉬었지만 아무도 저기 꽂혀있는 책 읽지 않지만 에? 다 읽은 사람 손 들지 마요. 상처받아요. 에. 여러분들 손을 안 들어야 아, 지금 안 되는 분위기인가 보다라고 제가 생각하죠. 그렇죠? 하여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갑자기 일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아 그래서 좀 쉬고 싶다. 벌써 6년째 내가 이렇게 경무를 하고 있구나. 쉬고 싶다. 그래 한 일주일 동안 휴가를 내보자. 일주일 휴가를 내면 내가 쉬나? 일주일 휴가를 내면 저기 앉아있는 저 두 분이 제 스케줄을 딸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일주일 동안 그럼 뭘 할까? 휴가야? 그럼 제 아내와 제 이한이가 제 아들이 제 스케줄을 짤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가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자. 저한테 한 3시간 정도 불려나? 중간에 영화 한 편 보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럴지도 모르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기분에 따라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 이제 쉴 수가 없잖아. 그리고 저 두 분이 나를 허락해 줘서 날 그래 너 혼자 어디 갔다 와 라고 해서 내가 갈 수 있나? 그럼 나가면 돈인데 제가 그 돈이 없어요. 그렇게 일주일 놀다 오면 그게 얼만데 그거 어떻게 메꾸려고 내가 재정 관리하는데 그거 메꾼 거 너무 힘들어요. 나 그거 안 쓸 거야 차라리. 그거 쓰고 그거 메꾸는 고생을 하느니 저는 이거 안 쓰고 싶어요. 그럼 나가라고 해봐요. 내가 어딜 가겠어. 여기 올 텐데 여기 와서 뭐예요? 멍하니 앉아있어요? 기도하겠지. 뭐야 가만히 있어서 뭐해요. 그냥 원고 밀린 거 좀 쓰고 혼자 있기 그러니까 또 상담하고 여기 있는데 굳이 양육 캔슬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아, 난 되게 아, 쉴 수 없는 업무에 깔려있나? 라는 생각을 5분 동안 했어요. 그럴듯하죠. 안 그럴듯해? 설득이 안 돼? 아, 목사님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목사님 휴가를 보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 안 들어요? 유현아 너 웃음 소리 진짜 특이하다. 뭔가 이 대중들의 웃음을 가로지르는 하나의 높은 새 한 마리 이렇게 저 위에서 새 한 마리 이렇게 날아가는 듯한 깍깍깍 이렇게 날아가네. 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들죠? 근데 보세요. 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이 생각이 맞는지 생각해요. 그런 생각이 들면 이 생각이 맞는지 생각해보세요. 이 생각이 맞아요? 그럼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틀렸어요. 전 경매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요 주일 설교를 제외하고는요 모든 업무의 데드라인을 제가 정해요. 경무라고 하는 건요 그날 끝내지 않으면 일들 때문에 내가 과격하게 과도하게 일하는 걸 경무라고 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사가 있으니 코코넛은 쉬죠. 제가 다시 쓰고 싶을 때 쓸게요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물어봐요. 코코넛이 언제 나와요? 제가 대답하죠. 모른다고. 몰라요. 이번 주에 얼마나 쓰셨어요? 몰라요. 안 가르쳐줄 거예요. 제가 무슨 경무에 시달려요. 전 너무 많은 사람과 얘기하고 싶다면 신방 줄입니다. 다음 주로 약속 다 밀어요. 그렇죠? 저는요 제가 꼭 해야 될 일 있으면 양육도 쉽니다. 아 이번 주에 휴강하자라고 얘기해요. 제가 무슨 경무에 시달립니까? 그러니까 휴가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뭘 피곤할 만큼 했어야 휴가를 가지. 지금 전 자유시간이 주어진다라도 이걸 할 거예요. 별로 다른 거 하고 싶은 것도 그닥 없는데.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틀렸어요. 일 끝도 없어요? 아니에요. 일 왜 끝이 없습니까? 어떤 일들이 되게 많이 잘 이루어져서 끝이 났죠. 그 결과물들에 지금 저희가 서 있고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제 결과물 아닙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제 결과물인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계시고 은혜를 받고 계시고 성숙한 부분이 있으시고 일이 왜 안 끝납니까? 일이 끝났죠. 일이 끝났고 좋은 결과를 맺고 있어서요. 이제 그 다음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갇혀 있습니까? 아니요. 전 날아다니고 있는데요. 사람이 되게 어느 날 저녁에 문득 든 생각. 그럼 그날 저녁에 왜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그날 바빴어요. 그날 한 신방이 한 4개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 4명이랑 얘기하면 나중에 그러니까 얘가 결혼을 해. 얘가 헷갈리잖아. 집에서 다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기도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일이 많은 날이 있잖아요. 그냥 많았어요. 그냥 많았으니까 그날 좀 피곤했던 거예요. 근데 피곤했던 것 같고 뭘 하는 거예요? 생각이 나요. 그건 감정이 자연스럽게 하는 반응이에요. 그 생각을 집어드는 게 문제지. 저희 아내가 잘하는 거 있어요. 저희 아내가 제가 막 집에 들어가서 얘기 옛날에 했었나?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되게 어느 날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트집 잡아요. 막 제가 그땐 트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아, 집이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니? 한번 물건을 꺼내면 정리를 끝내. 뭐 정리를 해야지. 야, 그리고 야, 이불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말이야. 너 애숙제는 봐줬어? 막 이렇게 막 제가 막 이렇게 트집이 아니죠. 제 감정은 뭐 하는 게 오랜만에 가정을 돌아보는 거예요. 오랜만에 가정을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럼 딱 보면 피곤하면 그냥 들어가 자 그래요. 그럼 저는 듣고 들어가 자요. 그리고 나와보면 그 쌓이는 물건이 안 거슬려요. 안 거슬려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감정이에요. 근데 그게 생각인 것처럼 포장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스스로 속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그러는 것도 속을 필요가 없고 그건 진심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자기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 생각이 감정적 사고인지. 두 번째 뭐 하셔야 됩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간단하게. 두 번째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감정적 사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은혜의 통전성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여러분들 인생이 어떠한 방향으로 해석되어 있는지에 대한 바른 해석이 항상 기억되고 있어야 엉뚱한 해석이 치고 들어오질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쓰임받고 있는 목사예요. 그렇죠? 내가 목사라는 직업으로 편안하게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목사라는 직업으로 자유롭게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목사라는 직업으로 행복하게 즐겁게 성공적으로 살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쓰임받으려고 이걸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나에게 항상 필요해요. 행복한 건 플러스 알파고 인정받는 것도 플러스 알파고 생활이 되는 건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 그렇죠? 근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라는 생각에 머물러져 있으면요 뭐가 안 들어와요?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 내가 얼마나 편안하냐 편하지 않냐, 내가 얼마나 성공적이냐 성공적이지 않냐로 생각하는 생각이 안 들어와요. 근데 이게 잊혀져 있으면 저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뭘 하셔야 돼요? 엉뚱한 생각에 빠져 있는 걸 스스로 자기 점검할 일도 없이 미리 예방하는 조치가 뭐냐면요,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의 방향성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자기 해석을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부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와 나를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실 소망을 주셨고 그 소망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중이며 그 헌신 중에 내가 작은 승리와 작은 실패를 경험하는 과정성 속에 서 있다 하는 내 인생에 대한 은혜의 통전성을 스스로 기억하고 있는 게 필요해요. 그게 아닌 다른 어떤 인생 해석이 들어와서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의사결정이 되지 않도록 내가 이 생각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이걸 기억하시는 것과 함께 필요한 게 뭐냐면요, 이 인생의 기쁨을 누리시는 거예요. 이 인생의 기쁨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사소하게는 현상적인 거, 안정적인 삶을 선택하셔서 안정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안정의 기쁨을 누리세요. 조직사회 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 조직원으로서 점진적으로 사회 속에 영향을 미쳐나갈 거라고 5년 뒤 10년 뒤, 지금 여러분들의 위치가 영향을 받을 위치에 영향을 줄 위치는 아니니까 조직 내에서 들어가서 내가 5년 뒤 10년 뒤를 보면서 영향력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지고 계세요? 그럼 답답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올라가야 영향력을 주지. 내가 그런 거 됐고 안정 조직 나는 자유로운 게 좋아. 나는 내 정서와 내 감성과 내 자신을 찾고 주변 사람을 도우며 조금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라고 선택하셨어요. 그걸 누리세요. 여러분 선택한 걸 누리세요. 여러분 생각한 걸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보기 시작했습니까? 그럼 아이를 느끼고 누려야 돼요. 그 아이를 쳐다보고 있으면서 직장 생각하면서 답답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럼 그 엄마들 꼭 직장 내보 다음에 애 보고 싶다고 운다? 아, 왜 그래요? 아이를 보고 아이를 누리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나가 계시면 나가 있으면 거기를 또 내가 누려야 되는 거고 내가 거기서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누려야 되는 걸 느낄 수 있는 감각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은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변화되고 있는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헌신해서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느낄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세 번째, 뭘 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한 인생의 통전성 속에서 소망의 시선이 고정되게 계셔야 돼요. 에브라임이 왜 헛소리 하는지 알아요? 자기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이 땅에 땅 차지하고 편하게 살려고 왔어요?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 만들어 보려고 왔죠. 진리가 살아있고 사람들이 평등하고 왕도 없고 군대도 없고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행복하게 사는 희년의 세상 그거 만들려고 왔어요. 그 세상 만들려고 왔어요. 그걸 기억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요 싸우지 말라고 해도 내가 살고 있는 땅이 충분하고 해도 악한 권세와 권력들에서 싸움을 걸고 전투에 참여했을 거예요. 내가 왜 집에서 쉬냐고 하나님께 능력 주시고 은사 주셨는데 그래서 갈렙 옆에 섰을 것입니다. 뭐가 분명할 때 소망이 분명할 때 그러면 모아봅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스스로 속지 않기 위해서 감정적 사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스스로에서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두 번째 뭐가 필요해요? 원래 내가 갖고 있는 인생에 대한 통전을 기억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어요. 세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걸 느끼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네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소망의 시선을 고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거 하나하나를 설교를 할 수 있는 얘기고 이런 설교들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이 네 가지를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스케줄 삼아 하기 되게 어려우시죠? 쉽지 않죠? 이 네 가지를 한 단어로 묶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기억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은혜 받을 때 말씀 통해 은혜 받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 어제까지 막 되게 짜증나고 답답하고 귀찮았던 직장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 내 애인에 대해서 내 친구에 대해서 갑자기 그 사람의 소중함이 느껴질 때 있지 않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라고 생각될 때 있지 않았어요? 아, 내가 겁먹지 말고 이거 때려쳐야겠구나라고 생각될 때 있지 않았어요? 은혜 중에 뭐가 조명돼요? 은혜 중에 거짓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회복된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들의 잠자는 머리를 깨워준다는 거예요. 은혜 중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삶의 소중함을 몰랐는데 내가 오늘 가는 살아가는 삶의 소중함이 느껴지죠. 감각이 무뎌진 사람들 오늘 살고 있는 기쁨을 모르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내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닌 이 하나하나가 목적지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이 시간 이 시기 언젠가 내가 그 시기에 그걸 이룬다 할지라도 그리워할 이때를 느껴지는 거죠. 내가 소원했던 게 이루어졌고 내가 성취됐던 게 지향했던 게 성취됐던 이때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세 번째 은혜 받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내가 어떻게 되어야겠다는 꿈이 다시 한번 그 안에서 살아나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를 해석할 때 은혜로 말미암아 내 관점이 다시 한번 깨어날 때 우리가 그 시선을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시선을 돌려드릴 때 우리가 서 있는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해석을 흔들어버리면 서로 되게 힘들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데려갔는데 가다가 갔더니 파스타를 먹고 싶대. 파스타 집으로 다시 갔어요. 그랬더니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아, 난 탄수화물 끊었어야 되는데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같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되게 불편하죠. 다음부터 혼자 먹어라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옆 사람도 불편해요. 근데 누가 제일 불편하겠어요? 본인이 제일 불편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자꾸 바꿔버리시면 흔들어버리시면 그렇잖아요? 거기를 그렇게 원한다며 해서 갔어요. 그때 갔더니 여기가 아니래. 그 사람을 그렇게 원한다며 갔더니 또 이 사람이 아니래. 그렇게 내가 스스로 내 해석을 흔들어버리면요. 그럼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고 걸어오시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지향하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거예요. 이런 인생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갖고 있던가 그 해석이 자주 흔들려 버리면요. 여러분들 정말 어려워져요. 해석은 제대로 돼 있는데 아유 저게 맞지만 내가 게을러서 저게 맞지만 내가 욕심이 많아서 이건요 개선의 여지가 그래도 있어요. 왜요? 기준은 잡혀 있는데 무능한 거니까. 근데요 해석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요. 기준이 이상한 게 잡혀있기 때문에 에브라임처럼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자기가 맞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깨어 있으셔야 돼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오늘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생각 속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출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게 어렵고 이게 힘들고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저 사람이 잘못했고 이 사람이 잘못했고 난 이래서 지금 요즘에 좋고 저래서 요즘에 좋고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생각 말고 그 생각의 출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출발점이 뭔지 그 출발점이 하나님인지 은혜인지 아니면 욕심인지 피로감인지 그 출발점에 쓰셔서 그 출발선을 바꿀 수 있다면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느리지만 점진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성 속에서 느리지만 점진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성 속에서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삶의 작은 결단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기억하시고 스스로 속지 않는 것, 스스로 속지 않기를 기대하시고 은혜를 기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유해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찬양할 건데 아까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입니다. 저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불러보긴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제 설교보다 이 찬양이 참 좋았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 보기 시작할 때. 이 간단한 예를 굉장히 길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내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자신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의 주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여러분 스스로 작은 결단들을 하시고 하나님 내 시선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인생에 내 상황에 내 자신에게 매몰되어 있는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의 말씀과 은혜를 듣고 그 은혜로 내가 내 인생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시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하나님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우리 한 번만 같이 동선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있으신지 스스로 물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안타까울 때가 그런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되게 하나님을 보지 않았으면서 되게 상황만 보고 사람만 보고 자기 자신만 본 다음에 하나님이 나한테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얘기하면 그건 제가 동의를 하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내 삶에 매몰되어서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일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선을 주님께 돌린다면 내가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들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원하신 걸 내가 이루어 나가는 입장에 선다면 하나님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것은 에브라임처럼 자기 상황만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그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 결단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눈이 내 상황에서 띄어지지 않고 자꾸 난 내 감정으로만 생각하게 되는데 내가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을 열면 내가 생각하며 하늘을 열면 내가 움직여 하여주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우리 한 번만 가지 동서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 가운데 일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각 사람 가운데 일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말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저도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제가 너무나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에브라임 같은 말일까 봐 두렵습니다. 난 너무나도 맞아. 아니, 사람이 두 배인데 두 배 땅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너무 맞아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저는 제 안에 혹시 그런 논리가 있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스스로 속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생각인 게 너무 맞다고 생각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이 틀린 생각이 나를 잡아먹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거기서 내가 자유해지게 하시고 내가 주께 배우고 주님께 듣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 가운데 생각의 죄악으로부터 자유를 구하시면서 은혜를 구하시면서 이 생각의 틀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내가 안에 그런 것들이란 내가 그것들이 뭔지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있는 이 생각의 올무에서 제가 벗어나길 소원합니다. 내가 완고하게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처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두 배인데 두 배 땅을 줘야 되지 않을 것 같냐고 제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사람은 이러하니까 이런 게 맞지 않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건 이러니까 이게 이래야 되지 않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논리는 너무나 단단합니다. 제 논리는 워낙 견고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도 속습니다. 내가 세우는 논리에 내가 갇혀서 이것이 맞는 것처럼, 이것이 맞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곳에서 안주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감정 때문에 아주 논리를 세워놓고 내가 원하는 것들 때문에 내 것들이 틀린 게 아니라고 증명하고자 논리를 세워낸 어리석은 감도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멍청함에서 벗어나오게 하시오며 내가 이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시오며 내가 하나님께 배우게 알려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지 않으시는지 내 하나님께 듣게 알려주옵소서. 내 하나님께 듣게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저를 돌보시고 나에게 함께 하셔서 아주 그 들음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그 깨달음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그러면 일어남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알려주옵소서. 이 말씀 안에 내가 누리기를 소원하오니, 이 말씀 안에 내가 누리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저절로 도우신 자리 함께 하시오. 아버지, 저절로 도우신 자리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얼마나 무지한 자인지, 내가 세운 논리의 벽에 내 스스로 갇혀서 이것이 맞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너무나도 맞다고 이야기하며 스스로를 거기에 가두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내 이 멍청함을, 이 내 무지함을, 이 미련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생각해낸 생각과 내가 세우는 논리 가운데 스스로 갇히고 그 올무 가운데 스스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무엇을 내게 원하지 않으시는지 내가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논리로 포장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오며, 내가 싫어하는 것이 틀린 것이라고 논리를 포장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오며, 내가 그저 잠잠히 서서 주님께 나에게 무엇이 맞다고 하고 무엇이 틀리다고 하시는지, 무엇이 좋다고 하고 무엇이 나쁘다고 하시는지 내게 듣는 길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 내 생각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와 함께 변화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께 듣고 주님께 배워 주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